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네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아주 심각한 이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3년 동안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을 지도했는데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곳으로 변질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디모데로부터 이제 목회를 하도록 하는데 그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이 선포되질 않고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복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인 것처럼 하고 다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화와 족보 같은 그런 이야기거리, 그런 것에만 교회가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화나 족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것인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율법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의 그 참된 의미나 뜻을 살리지 아니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율법에 나오는 쓸데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 율법에 나오는 족보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족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족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인 양 이렇게 살면서 교회가 복음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되 율법의 중요한 핵심을 아닌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으로 모양이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율법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기능이 무언가를 알면은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율법은 이런 거니까 이걸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걸 아니고 뭐냐면 신화를 막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뭐 손자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과 그 후손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족보를 꾸며내고 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뭐라 하냐고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율법을 굉장히 정통하고 잘 아는 율법의 고수,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자기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 걸 가르치면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 그리고 자기가 막 주장하는 것을 뭔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이런 비아냥으로 7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에 있지 아니한 신화 족보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도 만들어놓고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일이 마치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하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남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럼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뭘까? 당신들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만들어서 꾸며내는 허탄한 소리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낄낄거리는 뭐 우스갯소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이 뭘까? 이런 것을 오늘 8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율법은 왜 주셨을까?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8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들이죠.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쓴 책에서 보면은 율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물론 율법은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빼내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죠. 가는 그 와중에 1년 되어서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바로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내 나라의 법이 이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율법의 내용과 이 의미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나 칼빈이 얘기하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가 주어진다는, 벌이 주어진다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돌로 쳐라. 속인 자는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몰래 속인 자는 그 배로 갚아라 하는 이런 형벌이 율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저지르게 되면 법을 죄를 범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 아무런 변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들은 형벌을 받고 그것을 할 수밖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에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그 벌을 준다는 그 기능이 바로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에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형벌이 있다는 걸 정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될 때 아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겠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기 전에 율법을 알면 아 이것은 죄가 되고 이런 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자기의 나쁜 행동을 통제하게 돼. 그것이 사회를 갖다가 선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이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율법이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말이죠. 그 율법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뭐가 법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읽고 묵상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으로 율법을 주었는데 이런 것으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율법의 많은 좋은 이 기능이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신화나 족보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8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써야 된다? 법 있게 써야 된다. 율법은 율법답게 써야 돼. 합법적으로 율법이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율법은 율법대로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이렇게 율법을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야 한다, 내 뜻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셨다면은 그 주신 율법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율법을 살아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율법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에 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관심을 안 갖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특히 이단들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구원의 진리라든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야 휴가 언제 되나, 주의 날짜가 언제 되는가 이런 거에 성경의 말씀을 호기심은 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교회에서 재미나게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잡담거리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교회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재미난 재미거리로 성경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신화나 족보를 자꾸 들춰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 선생인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지 말하는 것도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엉뚱한 얘기, 재미, 호기심 이런 거 하다면, 자 보세요, 휴거. 성경에서는 휴거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일어난 휴거라는 단어도 사실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제대로 쓰려면 예수님이 몇 발자국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무슨 옷을 입으시고 어떻게 와야 돼, 뭐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오신다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실 때 뭐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성경은 그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속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비본질적인 성경 말씀에 자꾸 생각하고 그런데 착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갖는 위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 의도가 뭐냐면 그 의도 거기서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게 율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법 있게 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그렇다면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이 율법을 누구한테 주었겠느냐? 율법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9절에 보니까 대답이 나요. 알 것은 이것이니,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알 것은 이것이니.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준 사람이야? 법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이라고? 옳은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옳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 옳은 사람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한테는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세상에 옳은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취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뭐 이런 것이죠. 도로교통법을 만약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인간들은 말이죠. 이렇게 길이 막 생기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요. 그러다 보면은 차선을 가운데 중앙선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법이 없으면은 가다가 보면 지멋대로 빨리 가려면 저쪽으로도 갔다 이쪽으로 갔다 법을 어길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신호와 관련되는 법이 없다고 보세요. 신호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가는 게 인자지 하고 막 달릴 거 아니겠어요. 교차로에 딱 생기면 지금은 신호가 있으니 아 이건 내 차례가 아니구나 멈추지만 신호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양보, 인간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이웨이나 이런 시내에서 도로 속도에 제한하는 이런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아마 운전 차 못 끌고 갈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 막 쨍쨍하고 달리고 차 좋다고 해서 하이웨이에서 뭐 한 200마일 이상씩 달리면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인간들은 그렇게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걸 해야선 안 돼. 이런 거 하면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걸 정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인종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많이 없다 해보세요. 그게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인종에 되게 무시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식당에서 가서 보거나 내일 가게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해서 한국 사람 별로 잘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인종들한테 또 무시를 당해요. 이것이 뭐 너무 보편 인간들이 그렇다는 그래서 인종차별금지법이 없으면 그런 게 없다면 이 세상은 말이죠. 정말 차별이 막 넘쳐나는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죄에서 옳은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보니까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라는 것은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법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죠. 한 사람은 너무 법을 잘 지켜 법이 없어도 살 사람. 또 한 사람은 불법한 사람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막 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 여기서 불법한 사람이란 바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왜 만들었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나오니까. 법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돌로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불법한 자, 법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종치 않는 자를 위해. 이건 뭐냐면 양심이 있고 뭔가 우리가 따라야 하고 어떤 규칙,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이 있는데 그런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법을 모르거나 법이 있는 법과 같은 그런 어떤 양심적인 일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고 바울사도는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르면, 법이 없으면 법을 모르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을 주었는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율법적인 기능, 율법의 참 의미, 뜻을 모르고 신화 족보를 따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율법의 진정한 이 의미가 어떤 사람들 왜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율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적어도 12세너 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9절에 보면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그 다음에 이야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요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 요거는 뭐냐면 말이죠. 경건치 않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전혀 사람들하고 구별된 것이 없지 잘못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망령된 자는 망령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문지방이 있죠. 문지방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 뜻으로 말하면 그게 뭐냐?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본분을 넘어선 사람. 헛던진 아무런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 죄인이다, 거룩하지 않다, 망령된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쉽게 해서 안식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네 가지 계명. 앞에 제1계명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뭐죠?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가지 십계명의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여기다 쓰고 바로 율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되는가를 써놓았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이다. 그렇게 사용해라 하고 지금 바울사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그 다음에 구절 끝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친다는 게 뭐예요? 십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살인하는 자. 제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는 10계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뭘 얘기를 해요?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남색이라는 게 뭔가요? 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이 당시에 벌써 이런 말이 없었으면 이 말 왜 했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미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남색의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이런 것. 자, 음행하거나 남색하는 것. 이거는 제7계명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음행하는 자면 남색하는 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람을 탈취한. 사람을 뺏어버린다. 이게 정확한 의미는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재산 뺏고 훔치고 몰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훔쳐가 버릴 정도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이게 제8계명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예요. 그 다음 자, 탈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며 또 거짓맹세하는 자며.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사람이 거짓말해. 친구를 만나서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해버려. 술술술술 사실은 동쪽에 갔다 와놓고 나 어제 서쪽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침을 먹었는데도 아, 안 먹었는데 배고파. 이런 거짓말, 이런 건 아니겠네. 하여튼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한다. 이건 뭐예요? 제10계명의 제9계명 중에 뭐예요?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10계명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을 아는 척하고 율법 선생인 척 하는 것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율법을 신화, 족보. 그런데 제발 가지 말고 너희들이 율법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명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너희들은 율법을 도용하고 있고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하여 이 율법을 세웠다는 거죠.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우리는 이렇게 딱 되면은 아, 당연히 열 번째 계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 10계명 중에서 열 번째 계명은 뭐죠? 이러지 말고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요. 탐심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땅하게 여기에서 탐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드디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는 이런 말을 하고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그래요.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 과연.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 바른 교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바른 교훈 이게 뭘까요? 바울사도는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겨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탐심이나 탐욕을 얘기하는 대신에 복음을 얘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율법을 만드신 목적이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율법이 정말 소용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이 없었으면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마치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절대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거나 서로 대립을 해서 다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도 되고 율법을 모른 척해도 되고 율법을 버려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스리는 자는 바로 율법을 세우신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죠. 당연히.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떠날 수는 없어요. 율법과 여전히 살아야 된다. 왜 그러는가요? 율법이 정한 도덕적인 성결의 삶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성결한 성도의 삶이 같다는 것이에요. 일치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새로운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한 도덕적인 그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맘대로 해도 돼.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이 율법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제정을 해둔 이 율법의 도덕적인 그런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사도는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뭘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죠.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못해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율법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에게 너 육신이 가졌으니까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죄 있는 육신 모양을 가져와서 그 몸에 죄를 정해버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냐? 4절에 가서 보면 위대한 말을 하세요. 육신을 쫓자고 죄의 몸으로 죽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들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이 정했던 그 의로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영을 통해서 신약에 말하면 우리가 복음과 영을 통해서 영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는 지금 이 10절 마지막과 11절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수단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가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지켜야 되는 종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는 그 세상의 죄의 종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거꾸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한테는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율법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생겨야 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가 갖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 두 가지예요. 교회가 참복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가르치고.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가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친교만 이루어졌다거나 선교랍시고 운동이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제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찬양만 막 뜨겁게 하고 있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야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말씀보다는 그런 것이 편하고 또 뭔가 익사이트하거든요. 참여하니까 좋거든요. 우리도 기분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으로 자꾸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마라. 진리를 가르쳐라. 복음을 가르쳐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친다고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엉뚱한 신화나 족보 아무런 구원의 보탬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마치 율법 가르치는 것처럼 거기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진정하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라는 것이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지 말라. 복음을 비틀어서 왜곡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을 갖다가 괜히 무너뜨려가지고 뭔가 좀 다 누덕누덕된 누더기 같은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복음을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사람 생각도 집어넣고 우리 뭐 누구 조상들 얘기도 집어넣고 전통도 집어넣고 인간들의 세상 법도 좀 집어넣고 문화도 집어넣고 세상 요새 풍조도 집어넣어서 누덕누덕해서 복음의 순수한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 바울사도의 말 교회 너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지. 에베소 교회를 너 맡고 있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양떼들을 네가 지금 돌보고 있지. 네가 할 일이 뭐냐. 제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율법의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이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만 그리고 진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왜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하려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 가지고 우리 생각 가지고 아니 뭐 목사님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각오를 이 시간 송두리째 바꾸어주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